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시편, 우리 매기 성경 강의에서 시편을 벌써 44번이나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120편 말씀부터 보겠는데요. 이제 성경에서 계단의 노래라고 불려주는 15편의 시편들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편들을 마틴 루터가 번역했듯이 계단적인 시편 이라고 표현을 해서 더 높은 합창의 노래로 더 높은 합창의 노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유명한 시브리 학자가 본 시편을 순례 대상자들의 노래들 또는 고향으로 가는 행진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15편의 시편들은 여행의 노래이고요. 저는 이것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 있잖아요. 이 길에서 이 노래들을 불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올라간다는 그 용어의 동일한 용법은 아마 스바냐서 7장 9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과 같지 않을까 싶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정월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구절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이 에스라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나 이 시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마다 세 번씩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 때에 아마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그런 시편이 아닌가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들마다 올라가라고 요구하셨고요. 그들은 가족들을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들이 각자 흩어져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이 시편들을 노래했다는 거죠. 하루는 이 시편을, 그 다음 날에는 저 시편을 노래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그리고 높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15편의 마지막 시편인 134편에 이르러서 성소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본 시편이 올라가는 노래 또는 순례 대상자들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정녀 탄생과 30살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짧게 기록하고 있죠. 당시 12살 되었을 때 주님은 부모님들과 함께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부모들이 하루길쯤 왔을 때 아마도 부모들은 그 대상 가운데 예수님도 끼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웬걸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보았더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0절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시편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과연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기 목사님이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는 근거들이 쭉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시편 122편 3절로 4절에서 이러한 정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들을 1년에 3차례, 즉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올라갈 때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편의 시편들 가운데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많은 탈무드의 작가들이 인생이 마치 올라가는 것 같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도 요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을 보는 우리에게는 흥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를 통하여 점점 장성하며 성화되어 나아갑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길을 따라 올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년보다 오늘 더 전진해 있어야 합니다. 내년보다 더 후년에 우리는 더 전진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편 120편과 더불어 이러한 여행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본 시편에서 우리는 그 순례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1절로 7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수풀이로다. 매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는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시편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들 중 하나로서 특히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오늘 현재와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 시편에 나오는 순례자는 자기가 계달의 매색에 살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매색은 뭐를 가리키냐면 야벳의 아들 중 하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0장 2절에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라고 했는데 여기서 야벳의 아들들, 이 아들들 가운데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나왔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온 세계에 그 이방인들 중에 흩어져 있는 그 민족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메섹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 이름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순례자들은 아랍인들 중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서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사실에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데요. 그가 훌륭한 이수들 사이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색한 혀를 가지고 있었어요. 매색에 거주하는 그는 악하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처럼 속임을 당하고 많은 박해를 당한 민족이 이 세계에 또 어디 있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없다고 보죠. 우리는 오늘날 소수 집단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생존할 수 있었으나 항상 비난을 받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당했고요. 너무도 반유대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반유대주의자들이 많고요. 이스라엘을 쫓아내려고 하고 상종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가운데 그리고 세상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 소수의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험담, 분쟁, 긴장, 그리고 문제, 부담 뭐 이런 것에 시달리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다고요. 여러분과 저도 영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순례자들은 악한 혀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세계 속에서 살았어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참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최근의 연대기를 붙이기를 좋아하는 이 고등 비평가들이 본 시편이 금세기에 쓰여졌다고 말하지 않는 그 내용. 어느 면에서 보면 지금이 바로 이러한 시대니까 왜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궁금할 따름이죠. 자, 이제 모든 근심을 가방 속에 챙겨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 출발해 보십시다. 그러나 그 순례자들은 그 짐을 집에다 남겨놓았습니다. 그들은 메섹과 게달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죠. 그러나 오늘날은 오히려 예루살렘이 위험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121편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 시편은 계단의 노래 또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래 다음에 나오는 시편입니다. 우리는 그 순례자들이 남겨놓고 떠난 가정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본 시편에서는 멀리에서 예루살렘의 산지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는 이 구절을 변경시켜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요. 진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질문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도움을 얻기 위하여 산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의 대답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의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북, 동, 남 또는 서쪽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어떤 그 산지를 통과해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을 가보셨 분들이 많으실 터인데 저도 예루살렘을 이렇게 가봤을 때 제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저는 동쪽에서부터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 그러니까 에집트에서부터 오면 그렇게 해서 이제 건너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주 험악한 그런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또 어느 쪽으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버스를 타고 또 이렇게 텔아비브 쪽에서 이렇게 또 오는 길도 있더라고요. 그 산지는 동쪽보다 한층 더 높습니다. 또 어떻게 갈 수 있냐면 북쪽과 남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접근하는데 어느 방향에서부터 오든지 산을 통과해야만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순례자들이 유다의 산지를 볼 수 있는 곳에 이르면 산지 꼭대기에 있는 이방 신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방의 제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도움은 그 산 꼭대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3절과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참 이것도 귀한 말씀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찬송 함께 하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절과 4절, 121편 3절과 4절을 우리가 한 번 더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8절을 보세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3절에서 8절에 그 다른 번역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가 너의 발을 움직이도록 허용치 않으실 것이며 너희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거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너희를 지키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여호와께서 오른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않을 것이며 밤의 달도 너를 치지 않을 것이며 밤의 달도 너를 치지 않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지키실 것이라. 그가 너희 영혼을 지키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혼까지 너희 출입을 지키실 것이다. 이런 그런 찬양이고요. 어떤 감사거든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순례자가 이제 그러한 은혜를 깨닫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여기서 경험하게 된다고요. 122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은 계단의 노래 가운데 세 번째 시편이잖아요. 120편이 이제 첫 번째니까. 120편에서 우리는 어려움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보았고요. 그들은 별로 호감을 갖지 않는 이웃들 가운데 있었어요. 속임을 당하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족을 데리고 유대인들의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자, 122편 1절에 4절을 먼저 볼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긴 여행에 지친 순례자들이 마침내 그들이 사랑하는 예루살렘 문턱에 섰습니다. 그들은 눈을 들어 성전을 바라보았죠. 그 성전은 맑은 햇빛 가운데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부르짖음이 입술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 아름다운 시편은 또 하나의 예언입니다. 이것은 모든 지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하기 위하여 스스로 모이게 될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시편입니다. 그들은 그 성을 오래도록 떠나 있었죠. 그들은 사실상 오늘도 그것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있는 오르마의 사원들 때문에 성전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거룩한 곳들이 이방인들에게 점령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호세아 3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사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 되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장차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돌아온 지파들은 무엇을 발견했겠어요? 여기 보면 웅장한 성이 함께 모여 넓고 크고 아름다운 건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함께 모일 것이다. 그 전쟁이 끝났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분쟁이 없고 공격당할 위험이 없었다라고 이 게벨린 박사가 설명을 했던데요. 이 천년왕국을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역사의 한 장면 장면으로 해석을 해보지만 결국에 와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123편으로 가보시죠. 순례의 시편들 가운데 일부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세 개의 시편들이 따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123편인데 이 123편은 소망의 눈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성전이 보이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들이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성전에만 한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상자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작은 상자, 여러분 법궤죠. 그 안에만 거하는, 뭐 좀 더 크게 말하면 성전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하는 건 잘못이다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전혀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에 대하여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성전이 보이는 데 이르렀을 때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었을 거라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을 조금 더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이죠. 그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2절을 보세요. 123편 2절.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이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할 때 시계를 쳐다보며 또 주인을 쳐다본다. 그런 모습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주인이 보고 있을 땐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참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의 눈 아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없는 것과 같이 이렇게 처신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하는 거죠. 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쳤나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상에서 멸시를 받아왔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보세요.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4편으로 가보시는데요. 이 124편은 하나의 역사적인 시입니다. 123편이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라면 124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의 역사를 돌아보는 눈이 됩니다. 1절로 3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죠.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하는데 4절 보세요. 그때의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 다음에 6절,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참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125편도 짧은 거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에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 순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왔던 거죠. 그들은 오면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여러 산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들을 이제 남쪽에서 오건 북쪽에서 오건 동에서 오건 서에서 오건 다 산들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니까요. 실제로 이 산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분명하게 예루살렘 성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2절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요동치 않고 변치 않는 시온산처럼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이 시편 저자의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 나쁜 감정과 내적 갈등을 이기는 법을 제시한 해럴드 세일러 박사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